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좀 다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가정에서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내 폐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다 대부분 다 집에만 계십니다. 계신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집에서 모든 걸 해야 됩니다. 미국이 우리가 아는 대로 참 많이 걸렸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150만이 넘었습니다. 제일 최근에 업데이트하는 데를 보면 지난주에 제가 한 135만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150만이 넘었고 지난주에 사망자가 한 8만 가까이 된 조금 넘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9만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웨체스터도 지금 3만 2천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씩 조금씩 더 이렇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코로나 이야기를 늘 먼저 하는 이유는 왜 코로나가 이 땅에 이렇게 있을까? 사람들이 글도 쓰고요. 사람들이 이메일도 보내고요. 뭐 이렇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거다. 그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 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만 보게 하는 거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역병이나 전염병을 허락하시면서 내어 두는 이유가 성도 여러분들 다른 큰 그림을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회개하면 없애줍니다. 뭐 합니다. 이 차원이 아니라 지금 이런 일들이 이제 세상에 이렇게 터질 때는 아 이런 것들이 가르치는 한 점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이 이 땅에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징조들을 보내주시는데 물론 그 징조는 우리 인간들이 무엇인가 해서 그게 있는 것도 있고 자연재해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징조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 징조가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는 그 징조가 보여지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11절 한번 앞에 나오는 대로 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요.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이 온역은 새로 나온 번역은 전염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라는 거는 한 사람이 걸렸는데 뭐 1년에 한 사람 퍼뜨립니다. 이런 거는 전염병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전염병은 확 퍼져나가는 것이 전염병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COVID-19 같은 이런 거를 전염병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징조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러면 이런 전염병이 또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나라와 사회의 특징이 뭡니까? 그러면 과학이 가장 발달하고 의술이 가장 발달하고 뭐 생물학에 물리학 모든 것들이 가장 발달했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지를 못하고 역병이 전염병이 확 퍼질 거를 얘기합니다. 지금 신문들 가정에서 이렇게 다 보실 거예요. 보시면은 코로나에 관한 이야기들도 있지만 지금 지진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그 언저리에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은 지진이 안전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국 땅의 지진이 지금 몇 차례 지금 최근에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하고 미국은 왜 이렇게 또 싸우려고 그러나요? 자기들이 이유가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싸움들이 되거나 그런 민족들끼리 뭐가 있거나 그런 국가 간에 뭐가 있을 때는 잘 보라는 겁니다. 뭐를 보라는 겁니까? 그게 징조라는 겁니다. 그거는 그대로 굴러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 오기 전에 있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가운데에서 오늘은 사도행전 12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12장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은 그냥 줄여서 요약하면은 뭐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지만 간절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또 하나님은 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를 하시고, 이게 이제 12장 쭉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성경 구절 한 구절로 하면 되잖아요. 나는 살아있는 여호와다, 너희는 간절히 기도해라, 이러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들을 다 설명을 해주십니다. 다 기록을 하게 했습니다. 왜 그걸 기록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은 우리 생활 전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라는 사람이, 한 사도가 닥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살아계심과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걸 한 줄로 한 게 아니라 쫙 설명이 많습니다. 우리 성경을 제가 펴달라 그랬는데요, 좀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풀려 뭐 이렇게 쓱 빠져나오게 하는 건데, 12장 1절 성경 보시면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이 손을 든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손을 앞으로 쭉 펼쳤다는 뜻입니다. 원래 뜻이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아주 시각적인 거죠, 그렇죠? 손을 왜 펼쳤습니까? 사도들 잡으려고, 교회 지도자들 잡으려고. 이게 시각적으로 굉장히 황급하고 속도가 빠른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때 헤롯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려 합니다. 이 헤롯이 누굽니까? 이 헤롯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 대왕 있잖아요, 그렇죠?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예수님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두 살 이하로 아이들 전부 싹 죽였잖아요. 그런 아주 무지막지한 할아버지의 손자가 교회를 향해서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그냥 표현이 손을 쑥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2절, 누구를 잡아 칼로 죽입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제자 3명을 데리고 갈 때 들어간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지도자입니다. 큰 지도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눈치를 가만 봅니다. 유대인을 죽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만족을 합니다. 대만족을 합니다. 여기 성경이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무지무지 만족하고 볼 때마다 엄지척을 합니다. 대왕이야, 잘하셨습니다. 또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이 사인을 막 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3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언제입니까? 유대인의 큰 명절, 무교절일입니다. 그래서 4절,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만 생각하니까 이 베드로는 놓치면 안 되잖아요. 자기의 인기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군인 네 패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네 명을 네 패로 해서, 그러니까 16명입니다. 그죠? 그 죄수 하나에 16명을 딸려 가지고 이렇게 지키게 이렇게 만듭니다. 4절,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4식인 4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그래서 유월절 후에 죽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때 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5절,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간절히 하나님께 빌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6절로 넘어가 보십니다. 다시 일로 돌아오지만은요, 얼른 이 사건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명절이 다 끝나고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가 죽을 날이에요.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어떻게 합니까? 누워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수꾼들이 밖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4명이 4패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2명이 지금 지키고 있고 2명은 밖에 이제 옥문 있는 데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럴 때 7절, 우리가 아는 대로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확 밝아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깨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이때 깨질 않습니다. 왜요? 아주 깊은 잠에 자고 있습니다. 이런 날 깊은 잠 잘 수 있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 내일 사형입니다. 그러면 그 전날 밤에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어도, 내가 한평생 하나님 좀 더 잘 믿을 걸, 주님의 일을 좀 더 할 걸, 내가 왜 그때 말고의 길을 쳤지, 내가 그때 참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못한 거는, 이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사형 전날에는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잠을 아주 푹 깊게 잡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7절 말씀 보면요, 지금 주의 사자가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를 어떻게 깨웁니까? 그게 7절에 있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조요는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어떻게 해요? 쳐. 옆구리를 쳤다는 이게 헬라말 뜻이 뭡니까? 그러면 그냥 쿡 친 게 아니라 콱 친 겁니다. 그냥 살살 친 게 아니라 세게 친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깊이 골아떠서 자고 있습니다. 이 콱 쳤다는 이 말은 저기 23절로 한번 가보시면요, 거기 또 쳤다는 말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어떻게 해요? 치니. 요거는 어떤 병을 가지고 쳤습니다. 근데 이것도 콱 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죽었습니다. 이 치다는 이 단어는 그냥 살살 친 게 아니에요. 그냥 아주 세게 콱 이렇게 쳤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벌떡 눈을 껐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자고 있었습니까? 겉옷도 벗고요, 띠도 벗고요, 신도 벗고 이렇게 자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알아요. 도망갈 수 없다는 걸 압니다. 도망을 갈 수도 불가능하고 지금 지키는 이 사람들 때문에 도망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도 해볼 수가 없습니다. 도망갈 생각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예 냅다 놓고 막 잠을 잡니다. 시편 127편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잠을 주신다고. 진짜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자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나는 내일 죽지만 죽음 뒤의 세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가 또 다른 세상에서 진짜 삶을 사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 말씀을 보면은 콕 깨우고는요, 띠를 띠라,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어라, 이걸 다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빠져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시 5절로 한번 가보십니다. 베드로를 옥에 가둬가지고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옥 안은 어떻습니까? 옥 안은 베드로가 지금 갇혀서 평안합니다. 그리고 옥 밖은 어떻습니까? 옥 밖에는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습니까? 뭐 하고 있죠? 교회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5절 지금부터 이제 한번 잘 보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이건 뭐 그냥 갇혀서 할 수 없는 거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이 간절이라는 말은 의학 용어입니다. 이 간절이라는 말은 누가가 메디컬 닥터잖아요. 누가가 의학 용어를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그 단어를 써야 되겠다고 가져온 거예요. 이 단어는 에크테노스라는 겁니다. 에크테노스. 에크테노스가 뭡니까? 의학 용어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근육을 완전히 한계 상황까지 해서 다 이렇게 늘려볼 수 있는 것. 팔을 한번 쭉 펴보세요. 그러면 팔을 피는데 이렇게 한번 쭉 펴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근육을 쭉 펼 수 있을 때까지. 다리를 한번 끝까지 올려보세요. 그러면 올릴 수 있는 만큼 쭉 이렇게 다 올릴 때. 이제 그 단어를 여기다 씁니다. 교회가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가 기도를 맥시멈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다해서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이때 간절이라는 뜻이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빌드라고 돼 있는 간절히 빌드라고 돼 있는 이 간절이가 무슨 뜻입니까?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해서 최선의 최고로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가리키는 게 이 간절입니다. 이 간절이라는 것이 성경에 또 다른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에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때 머리에서 이 이마에서 땀이 뚝뚝 떨어집니다. 이마에서 땀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뭐 같다고 그랬습니까? 핏방울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 나올 텐데, 그리고 가정에 우리 지금 컴퓨터에 나올 텐데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어떻게 해요? 간절히. 이때 간절히가 똑같은 단어예요. 에크테노스라는 그 단어를 여기다 씁니다. 그러니까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우리 이 성경 다 알잖아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를 간절히 하셨는지. 그래서 더욱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마에서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그게 가만 보니까 핏방울같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간절이라는 뜻이 뭡니까? 의학용어로 근육을 한계 상황까지 펼 수 있을 만큼 펴는 그것을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5절로 돌아오시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간절히, 어떤 성경은 earnestly, 어떤 성경은 fervently, 아주 간절히, 또 어떤 성경은 without ceasing, 멈추지 않고. 그 교회는,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서 지금 평안하게 지금 이렇게 누워 있기도 하고 뭔가 평안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간절히. 가정에서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십니다. 간절히, 간절히, 간절히 뜻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육을 펼 수 있을 만큼 펴는 겁니다. 쭉 펴보세요 할 때 완전히 폈습니다. 기도 간절히 하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맥시멈 에포트를 해가지고 주님 외에는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교회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6절부터는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풀어주는 것을 봅니다. 성경 말씀 이곳저곳을 보면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를 주신 게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시면 참 그 열왕기상 18장 앞뒤는 참 어두운 시대입니다. 너무너무 어두운 시대예요. 아합이라는 왕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뿐 아니라 그 악한 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잖아요. 엘리야가 나타나서 뭐라 그러죠?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 그리고 나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갈멜산에서 우리 누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한번 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우리가 아는 대로 18장에 보면은 이제 850대 1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숫자가 많다, 그러니까 먼저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먼저 하잖아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정오 때가 넘어가서 저녁 소제 드리는 시간까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옆에 엘리야가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너희 신이니까 지금 눈 감고 묵상하는지 모르겠다. 너희 신이 지금 외출했는지 모르겠다. 잠깐 나갔는지 모르겠다. 잠깐 주무시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깨워봐라 그랬더니 막 피를 나게 하면서 막 펄쩍펄쩍 뛰는데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났습니다.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눈물겨운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알 신전은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엘리야의 단은, 저 여호와의 단은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단을 새롭게 수축을 하고 거기에 제물을 쌓고 물을 붓고 이렇게 하고는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이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인 것과 하나님의 능력과 이런 것들을 나타내 보여달라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돼 있죠? 성경이 하늘에서 무엇이요? 불이 확 떨어져서 거기 있는 걸 확 사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그 하나님이라고 잡아 죽여라. 그리고는 막 죽이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진짜로 엘리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드려야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늘 문을 닫았어. 그래서 18장 42절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가 비 오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 앞에 화면들이 다 나오는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얼굴을 땅에 엎드려서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거 저거 또 해보려고 그랬더니 이거 안 되더라고. 이거 준비하면서도 머리를 무릎 사이에 얼마나 간절한지 그걸 막 꾸겨 넣어가지고 하나님, 이거 하나님 살아계신 거를 또 보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비를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18장에 보면 7차례 나가서 이런 기도를 막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요, 어마어마한 비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그 후대의 사람들이 아 엘리야는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라도 떨어져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니까 우리하고는 다른 차원의 사람, 그는 선지자 뭐 이렇게 할지도 몰라서 야고보 선지자가 훗날에 지금 이 사건을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이 사건을 보고 야고보서 5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우리 컴퓨터 화면에 뜰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17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그 다음에는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가 왔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 같은 사람? 성정. 이 성정이 뭡니까? 그냥 육신적인 것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원래 뜻은 괴로움도 똑같이 당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좋은 일만 아니라 기쁜 일만이 아니라 괴로운 일을 우리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성도 여러분들 우리 괴로운 일 당하면은 하나님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시면서 나는 제외됐나? 뭐 이렇게 묘한 생각들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 닥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어려운 일 닥쳐도 우리는 피조물인 피조물이고 그러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하늘 문을 닫고 하늘 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간절히 기도한 적.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 다시 12장 5절로 와보시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 뜻은 이제 앞에는 베드로는 옥에 갇혔거지만 뒷문장의 주어는 교회가 아니에요. 뒷문장의 주어는 기도예요. 성경에서 정말로 이런 성경 많은 번역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은데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드라, 교회가 지금 핵심이 아니라 기도가 드려지더라. 기도가 어떤 기도, 교회가 어떤 기도, 간절히 하는 기도, 어떤 기도, 베드로를 위한 기도, 베드로를 위한 간절한 교회의 기도가 아니면 베드로를 위한 교회의 기도가 간절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더라. 이렇게 이게 원래 문장 뜻이에요. 원래 문장 뜻은 교회가가 아닙니다. 무엇이요? 기도를 얘기하고 싶어서 베드로를 위한 교회의 기도가 간절히 맥시멈 에포트를 기울여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그게 통성인지 그게 금식인지 그게 몸부림치는 뭔지는 모르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통틀은 기도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절히 올려져서 만들어지더라. 그런 뜻이 오늘 설교 말씀의 이 본문 문장의 뜻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 코로나라 그랬을 때 지금 그래서 이 코로나 빨리 끝나면 좋겠다. 그렇죠. 근데 지진, 화산,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 기근, 또 다른 전염병,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쿵쿵쿵 터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저기를 보라는 겁니다. 어딥니까? 주님 오실 때를 보라는 겁니다. 가까워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오실 때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면 그러면 어느 정도 가까워 왔습니까? 그럴 때 우리 다 모릅니다. 이게 그 징조인가? 이게 그 징조인가? 그리고 다 모르는데 확실한 징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가정에서 요한계시록 13장을 다음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은 많이 드렸지만 성경 말씀을 직접 보시면서 오늘은 좀 보셔야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들을 보내주실 때 그 징조들이 여긴가 저긴가 긴가민가 하지만 확실한 징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은 처음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옵니다. 그 짐승이 사람들도 미혹하고 적그리스도 참 이래 거짓 선지자들도 이렇게 일으키고 해서 8절 말씀 보면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어디에요?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짐승에게 경배. 경배 안 하면 다 죽입니다. 그럼 그때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절.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럴 때 지극히 요구되어지는 게 뭡니까? 그러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뜻이. 원래. 그러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이때 빛을 발한다는 겁니다. 다 절할 때 죽어도 절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끝나면 좋겠는데 11절. 또 다른 짐승이 쑥 올라오는데 이번엔 땅에서 올라옵니다. 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이거는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양은 예수님을 나타내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올라오니까 두 뿔도 있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쏘는 거죠. 그런데 저가 먼저 12절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뭐하게 합니까? 경배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13절 한번 보십시오. 뭐를 합니까? 이놈이 큰 이적을 행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큰 이적을 행하는 그 현장에 딱 가 있으면 그걸 믿게 됩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뭐가 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적으로 누가 사역을 하거나 이적으로 교회 됨됨이를 하거나 이적으로 어떤 목회자의 뭐를 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자들도 큰 이적을 행하는데 어느 정도 큰 이적입니까?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휙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의 이적을 행합니다. 이거 얼마나 악령의 역사가 센 겁니까? 좋아요, 그까지는. 근데 13절 우상을 하나 만듭니다. 우상을 만들었는데 15절 보면은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뭐를 줍니까? 생기를 줍니다. 이게 뭐 어떤 생기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전기를 통하는 건지 뭐 아니면 무선으로 와이파이로 하는 건지 와이어리스로 하는 건지 모르지만 이렇게 보니까 우상이 그 생기를 받아서 말을 합니다.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며칠든지 죽입니다. 여기까지 가면은 우리가 이거 알 거예요. 뭐 역병이 왔다, 지진이 왔다, 나라가 이거 막 좀 하지만 이까지 와서 지금 말하는 우상이 등장하고 그게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이거까지는 오면 그거 하지만 그다음 성경 말씀 보면요. 16절.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모든 자 작은 자, 큰 자, 부자, 빈궁한 자, 자유자, 종 유대 성경에서 유대인들 머릿속에 지금 모든 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큰 자, 작은 자 그러면 모든 자예요. 부자, 가난한 자 그러면 모든 자예요. 지금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자, 종 그러면 모든 자예요. 이걸 세 번씩이나 강조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뭐를 줍니까? 16절 뒷부분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뭐를 받게 합니까? 표. 성도님들 요거까지 오면 요거는 이건 아니지 이건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일어나기 전에 오는 게 뭡니까? 그러면 지금 코로나나 지진이나 화산이나 자연재해나 역병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오면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게 이렇게 지금 성경은 얘기하면서 그런 게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뭐요?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언제 쓰였습니까? 요한계시록은 1세기에 쓰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언제 공인이 됐습니까? 한 4세기쯤. 그리고 성경이 사람들에게 막 자유롭게 읽혀지기 시작한 것은 그 다음에 구텐베르그에서 이게 금속활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막 찍어서 성경들이 나와서 후대에 와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요 이게 성경 사람들 잘 못 읽었어.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1세기에 주셨습니다. 1세기에 말하는 우상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나올 때 이거 이해했겠어요? 1세기 때 우리는 지금 이럴 수도 있지만 1세기 때 말하는 우상 그러면 이해가 되겠어요? 1세기 때 그걸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한다 이해했겠어요? 제가 지금 그거 왜 이해 못해요? 1세기 매매가 자유롭게 화폐를 쓰지 않고 그냥 매매를 자유롭게 한 게 화폐를 쓰면서 매매를 자유롭게 한 게 언제쯤인가 하면은 우리 이제 한국은 한 17세기가 넘어가야 됩니다. 화폐는 있었지만 다 실패를 했습니다. 왜 실패를 했습니까? 다 물물교환을 했잖아요. 유럽은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돈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로 무엇을 했습니까? 주로 물물교환을 했습니다. 물건만 한 게 아니라 내 노동력을 주고 밥도 얻어먹고 내 노동력과 다른 사람 노동력을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물물교환을 했어요.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6세기 그래 그거 가지고 매매 못하면 뭐 사람들 이해를 못하는 그런 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성도님들 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치명적일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는 매매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죠. buy and sell을 하는 것이 언제가 가장 치명적으로 우리 인간 생활에 영향을 미칩니까? 그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이에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갑자기 원래 부자지만 갑자기 부자 된 사람 지금 있죠. 1등으로 올라간 사람 아마존이잖아요. 왜 그렇죠? 지금 이제 물건을 지금 어디로 사고 있어요? 지금 온라인으로 막 사고 있습니다. 이게 이거를 못하게 하면 사람들 지금 뻥 가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가장 두드러진 그런 현상이 뭡니까? 말하는 우상이 등장합니다. 가장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금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표를 받게 합니다. 666. 이거 아세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번호를 나누어 준 적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언제 있을 거라는 겁니까?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인류에게 그 번호를 나누어 줄 텐데 그 번호를 받지 못하면 뭐를 못합니까? 매매를 못합니다. 1세기 때는 매매를 못해도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5세기 때요 하나도 지장이 없었습니다. 10세기 때요 하나도 지장이 없었습니다. 언제 지장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표를 받지 못하면 목이 꽉 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제가 볼 때 모든 교회들은 다 지하로 숨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교회입니다.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왜요?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는데 절 안 하면 다 죽이죠. 표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하죠. 그리고는 뭐 족족 잡죠. 뭐 어떡하라고. 교회는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 앞에서 살아가고 이런 시대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오늘 사도행전 12장은 5절 말씀으로 교회가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막 올려지더라. 기도가가 주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그런 기도를 우리로 하여금 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 기도가 뭡니까? 간절한 기도입니다. 제가 간절하니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의향 용어라고 그랬습니다. 이 의향 용어는 우리 근육을 펼 수 있는 만큼 펴는 걸 최대로 펼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맥시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미국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저는 뭐 사회주의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죠. 분배 경제 정책에 대해 다르지만 공산주의는 이거는 용납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큰 모토가 뭡니까? 그러면 유물주의입니다. 신이 없고요. 정신세계가 없습니다. 모든 게 물건입니다. 나중에는 사람까지도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막 자기들하고 의견이 대치되면 다 죽어버립니다. 월남이 전쟁이 붙어들였잖아요. 북쪽에서 막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때 이 남쪽에 있던 그 사회주의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밀고 내려오는데도 유명한 사제들, 유명한 불교 뭐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저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쳐내려오는 게 아니라 지금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려온다고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막 이렇게 쏘겨놨습니다. 그들이 점령을 딱 하고 난 뒤에 칼을 대기 시작합니다. 누구부터 됩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 부터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 스님, 그 신부님, 그 뭐 목사님, 자기들 위해서 막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대학생들, 뭐 앞장섰던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다 이렇게 없애버립니다. 왜요? 이놈들은 놔두면은 또 우리가 지배하는 이 사회 속에서 또 데모를 일으킬 거라는 겁니다. 우리 이북에서도 자기들이 다 잡고 난 뒤에 남쪽으로 내려왔다 올라가고 난 뒤에 남로당들이 올라갔잖아요. 싹 다 없앴습니다. 왜요? 이들은 우리하고 같이 있으면 또 데모할 사람들이라. 공산주의는요 기독교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주의는 그래도 조금 그렇지만 공산주의는 절대로 되질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서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민주주의는 공산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민주주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신앙을 어렵게 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각 나라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뭡니까? 소수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겁니다. 소수의 권리 보호해야죠.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 소수 속에 성경 말씀을 어겨야 되고 성경 말씀을 깨는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것.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 막고 있으니까 지금 그 얘기는 일절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 프랑스, 독일, 저쪽 유럽 쪽으로 가면요, 이제는 길에서 예수님 이야기도 못합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할 때 내 권리를 해쳤다든지 나를 내 기분을 상하게 했다든지 그럼 쇠고랑을 찹니다. 그리고 막 쫓아내고 막 그런 게 지금 서구의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것은 지금 조직적으로는 없지만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야금야금 깨는 이런 것들이 주변을 덮기를 시작하면 강대상에서 성경 말씀, 성경 말씀대로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그게 다 저촉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어려울지 모릅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이 진짜 이런 맥시멈 에포트를 기울여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어떡합니까? 자기 아이들만 생각하면서 지금 이런 상황들만 생각해도 가슴 메워지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이만큼 성장을 했고 우리는 이만큼 살았으니까 그래도 그래도지만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금 그 세계를 겪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어떡합니까? 하나님,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겁니까?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지금 생업도 뭐 염려를 하셔야 되고 막 그런 것들도 있지만 지금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어지면 교회는 다 숨어야 됩니다. 숨으면 이렇게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간혹 드립니다. 가정에서 그래도 다니는 과정이니까 가장 되시는 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잠깐 드려보시라고,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 뜻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신앙대로 하나님이 잠을 주셔서 평안히 지금 잠을 자고 있지만 교회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원문의 뜻이 뭐라고요? 베드로를 위한, 뒤로 뺐다 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 간절한 기도는 교회가 지금 드리고 있다고. 주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어는 기도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잘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아유, 이 바이러스 우리 기도해서 빨리 없어지면 좋겠다. 맞아요. 이거 없어지길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아셔야 돼요. 또 다른 게 오고 또 다른 게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인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너 신앙을 잘 한번 생각해 보라고, 너 신앙을 다시 한번 다듬어 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조들입니다. 우리 가정마다 우리 근육을 쭉 펴듯이 모든 에너지를 다 기울여서 아주 진지하고 아주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드리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셔서 환난이 닥칠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죽었다 눈을 뜨면 하나님 품에 깰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기도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참 어려운 시기지만 예물들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역에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가정마다 또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